2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여러분 뜻을 잘 새기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에 어떤 성에 아주 그 난폭한 성주 밑에 사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폭군 같은 너무나 사악하고 잔인한 이 성주는 밤낮으로 이 노예에게 엄청난 고역을 부과시키고 정말 죽도록 일을 시키고 너무나도 부당한 처우를 하고 굶기고 걸핏하면 매질을 하는 그런 악한 성주였습니다. 이 노예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긴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성을 탈출할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번번이 이 성주가 나타나서 그 사다리를 낚아채는 통에 도망은 못 가고 죽도록 매만 맞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큰 나라에 아주 자비로운 대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 대왕이 이 노예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이 대왕이 밤중에 와서 그 노예를 십자가로 죽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성주가 깨어보니까 이 노예는 죽어 있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펄펄 뛰었지만 죽은 노예는 이제 그 포악한 성주와 관계가 영원히 단절됐습니다. 이제 그 죽은 노예를 그 선한 대왕이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다시 살렸습니다. 살아난 노예는 자기의 비참한 과거에서 자기를 죽게 하시고 또 건져주신 이새 대왕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세 대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살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온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무릇 어떠한 존재이며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참 지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은 거짓입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익숙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으며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였고 지금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되어갈 것이라는 참 지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성경에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된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것만 말하려면은 이 1500페이지나 되는 이 분량을 뭐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쓰여져 있고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과 나도 그 중에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살리셨다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무수히 써놨어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면서 그 진리가 진짜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 종교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시비를 걸게 되고 그 불만이 싹 트고 우리 믿음 생활은 죽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쓰여진 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사람도 모태신앙으로 나도 그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은 죽었던 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죽기 전에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혈기 왕성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육체의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 그 위에 엄청난 생명의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늘 사귀며 살아가는 그 삶을 참 생명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세상은 지금 사실은 죽은 많은 사람들이 혈기왕성하게 다니면서 이 세상을 휘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도무지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죽었고 아니 언제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 언제 다시 살았다는 말인가? 그것을 설명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할 수 없도록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류가 제각금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꼭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되고 인류는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우리들의 실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무릇 인간이 어떠한 존재를 배워보고 나니까 어떤 존재냐 하면은 원래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판으로 주어지기 전에도 창세 때부터 이 온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은 사망이라는 끔찍한 상태에 들어가게 됨을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온 우주 안에는 하나님만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 사단이 존재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은 쓸데없이 똑똑해져서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을 아주 미신적인 것으로 무슨 동화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성경은 마귀와 사탄이 엄연한 영적인 실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언제부터 생겼고 이런 건 우리 잘 모르지만 이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보물인 인간을 유혹해서 죄 짓도록 하고, 죄를 지으면 이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고 하니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죄를 지으면 아담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자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자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하나님도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스스로 복속되어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단은 우리 인간을 죄짓도록 하고 꼼짝없이 죄의 종노릇을 하게 해서 자기 나라에 가두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고 완전한 창조세계 속에 이 사단은 완전히 엉터리로 완전히 불법적으로 자신의 불법 왕국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 1장 13절은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성경에서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존재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태어나서 사람 난 아주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종이었다니 사단의 나라에 갇혀 있었다니 이 말이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 세상 것이 거짓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편에서 그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좀 내가 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해서 죄를 졌는데 죄책감도 많은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다고 천국에 간다 그러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되니까 죄에 대한 이해가 천박하면 천박할수록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모르게 됩니다.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것이 죄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덜 중요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때 사과가 안 열린다 해도 그것은 사과나무예요. 여러분이 말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만일 태어나서 한 번도 죄된 말과 행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실존은 아담 안에서 죄인입니다.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죽어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힘이 많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많아야 되고 인기가 많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가치에 따라서 잘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죽도록 고생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불순종을 그 삶의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삶의 특징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지금도 악한 영,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많은 좋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별로 강조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는 것을 마귀가 사단이 사주해서 유혹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꾸만 죄 짓게 되는 것의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단이 유혹했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끝까지 내 책임이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사단은 굉장히 강력한 그 거짓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죄 짓도록 사주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고소해서 꼼짝없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가두고 있는 강력한 원수가 사단입니다. 우리들은 그 속에 있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에서 종종 육체란 말은 이 휴먼 바디라기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인격적인 기능을 말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자원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걷어차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이 결핍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들을 강력하게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엄청난 자기중심성, 이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기심이란 것은 이기심 세 글자지만 이거는 온 역사 동안 이 인간의 삶을 파멸과 비극 속에 몰아넣은 주범이에요. 이기심. 조그만 아기가 자기 친구의 눈깔 사탕을 뺏어먹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나라들이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자원을 손에 쥐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을 죽인 것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런 세상으로 바뀐 것이 이기심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사단의 편에 섰을 때 너무나 저급한 말로 정말 입에 담기에 두려울 정도의 추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것이 또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과 공동체와 국가와 온 지구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인류 역사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너무나 많은 비극에 오염됐던 것이에요.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사실 그것 자체가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하시려면 우리가 살아있어야죠. 다 파멸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도 아직 존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주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알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그래도 이나마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실 때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하나님과 그 얼굴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항상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100%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많은 종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불가역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어져요.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소위 성경에서 저주라고 말하는 완전한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상 속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저주의 작은 증상들이 역사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종류의 경험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와 죽음의 작은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매일 죽음에 살아가다가 최종적인 죽음에 들어갈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에도 인간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인간은 많이 교육시키고 순화시키고 계몽시키고 또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이니까 더 많이 생산하고 병 잘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확대시키면은 인간은 순해지고 이 지상의 천국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인간의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역사는 마감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과 역사와 새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것이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이 하면은 willful ignorance, 아주 의지적으로 고집스럽게 모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연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나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모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있다고 하면 두려우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기 때문에 그 본성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인간 실존을 설명했어요. 인간은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있으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willful ignorance, 의지적으로 모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뭐 안 믿기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니 그건 좀 너무하지 않는가?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 1장 23절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은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비열하고 저급하게 살고 있던 비참한 아까 서두에서가 말했던 그 노예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멀쩡하고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고 버젓한 직장에 다니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인물이 잘생겼으면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런 비참한 죄의 종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것은 큰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는 분이니까 뭐 그냥 용서는 하나님의 전공이야 그냥. 하나님이 직업이 용서해 주는 거니까 뭐 당연히 용서받고 그냥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과 불구대친의 원수였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악하고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주로 내가 했던 나쁜 짓들을 회개해요. 뭐 누구를 미워했다, 누구 죽여 훔쳤다, 거짓말했다. 뭐 특별히 이제 모든 문화 속에 가장 많은 흔한 죄가 성적인 죄니까 뭐 성적인 죄 이런 거는 굉장히 문화 속에서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주는 죄들은 우리가 민감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갈 때 아버지를 거부한 거예요.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먼 나라에서 탕진했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형의 말이야 하면은 그 많은 재산을 창녀들과 같이 탕진한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물론 집을 나가서 뭐 그 돈을 탕진한 이것도 물론 죄지만 제일 큰 죄는 아버지를 거부한 죄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하고 집 나가서 마약하고 뭐 깽하고 마약 깽은 물론 죄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당신 내 아버지 아니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죄책감을 내고 수치감을 느끼는 죄에 대해서는 자꾸 회개할 줄 아는데 내 본성 속의 깊이 또 거듭나서도 우리의 인격 속에 옛사람의 어떤 부분이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그러면 원수된 마음이 있는 것을 아프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한 개의 사상으로 신 이렇게 알 때는 아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나쁜 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죄야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그분을 거부했던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알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금은 조금밖에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더 알게 되겠지만 십자가는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그 무거운 죄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할 때 그 나쁜 짓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았겠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은 죄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의 가장 극형, 국가 반역자가 아니면 받지 않았던 그 십자가라는 형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죄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원수했던 그 엄청난 죄의 대가,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 안에 여러분과 저를 집어넣으셔서 예수님 속에 품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너무나 신비로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도 사실은 조금밖에 아직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신비로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났어요. 이 말은 문학적인 그냥 수사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로운 존재로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사랑을 드린 것처럼 드린 것으로 여겨줘요. 여러분을 실제로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자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을 행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바라보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옛사람의 습관이 인격 속에 좀 남아있는데 이 죄의 몸을 성령님의 내가 새롭게 태어날 때 내 속에 모시게 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 앞에 가시면서 매일매일을 살게 하십니다. 그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 과거의 노예였던 이 종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옛 성주를 만났어요. 그의 성주는 막 위협을 하면서 다시 자기의 노예 노릇을 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죽음으로써 옛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더 이상 복종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노인이 이제 새 주인에게 새 주인을 사랑하고 새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자꾸만 좋아해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구절,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절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수천 만불의 상속을 받은 내가 상속자인데 은행에 그 돈이 있는데 한 푼도 못 꺼내 쓰고 있는 자와 같아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세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죠? 예. 우리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하죠. 고대 왕국에서는요. 왕이 이렇게 용상에 앉아 있으면 오른쪽에 또 하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는 왕의 대리 통치자가 앉아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 다스리지만 귀하신 몸이니까 직접 나서기는 뭐하고 대리 부왕을 삼아서 앉혀놓고 얘야 내가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너 좀 다스리라 이렇게 위임해주는 대권자가 있어요. 바이스로이 부왕이 있어요. 그것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 하늘들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그 자리에 함께 같이 올리셨다는 것이 물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때 100% 누리게 될 신분이지만 지금도 영적으로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가장 비천한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고 높여서 더 이상 높아질 수도 없는 존귀한 위치까지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이에요. 우리들은 물론 제가 지금 한 몇십 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은 이 내용을 늘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날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구나 하고 늘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십자가가 희미해지면은 모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종교생활은 우리가 이런 계시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종교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시가 없이도 그냥 내 종교적인 본능에 따라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생활은 이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많이 갈고 닦아야 되고 내가 한번 더 착해져야 되고 더 많은 도를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쌓아가는 것이 종교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놓으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계시를 통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알려주시고 우리는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을 자꾸 찾아 누리면서 내 속에 일어난 일들을 음미하고 십자가의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자꾸만 그럴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격적인 감화와 감동이 오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내가 원수였던 나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부름받았었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 모든 존귀함을 다 깡그리 내버리고 마치 팽팽한 풍선처럼 살아가야 될 우리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져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를 복구시켜 주신 이 엄청난 격차, 이 엄청난 신분의 이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이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에 좀 충실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요. 내가 나를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난 도둑질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자기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누려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직은 부활이 남아 있는, 부활을 해야 되는 몸이 남아 있고 그 몸 속에 임오줌으로 되어 있는 옛 사람의 습관들도 있고 또 이 세상은 아직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지 않고 많은 것이 망가져 있고 우리를 압박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이 세상을 강요해요. 너 뭐 예수 믿는다 해도 너 돈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만 강요해요. 우리들은 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과감하게 상대화하면서 이기며 살아가야 될 책무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면에 참 힘들죠.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말한 그 노예의 옛 성조가 자꾸 찾아와서 자꾸 거짓말로 옛날의 그 생활을 자꾸만 돌아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도전을 우리는 물론 날마다 경험해요. 그래서 물론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해요.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당신은 그런 자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고 확인시켜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역사가 마감될 때까지 이 세상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임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십을 하는 교회가 30년의 역사가 넘었지만 어쩌면 지금 새로운 출발의 선상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항상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인생의 중요한 모멘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항상 믿음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자처럼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고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배후에서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품고 십자가를 내 존재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 이제 내가 정말 예수를 처음 믿는 것처럼 믿음 생활 한번 출발해 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적인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몰랐지만